오늘은 뭐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날입니다, 그죠? 5월 5일. 뭐 여기야 어린이날이면 매일이 어린이날인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와 같습니다. 예, 저도 어린이와 같습니다. 저도 어린이와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 어린이와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어린이가 부러울 때도 있고 그뭐 어린이의 나이만 부럽지, 사실 그 마음 상태는 어린이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 그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그 하나님을 중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의 대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이르러 항상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보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이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총그 6차례에 이 중보가 이루어지고 그 6차례의 중보는 모두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본문은 뭐 길어서 뭐 조금만 읽었는데 이 18장부터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서 사실상 뭐 헷갈리고 좌시고 할것 없습니다. 상황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평범한 일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상을 깨뜨리는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가 오늘 우리 학교에 나타났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그 학교 직원이 아닌 이상 평소에 학교에 나타날 일이 없겠지요, 그죠? 예. 그리고 엄마가 학교에 나타났으면 그게 좋은 일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나쁜 일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보통 좋은 일로는 부모를 잘 부르지 않아요. 예, 어느 학교에서 뭐 좋은 일이 났다고 부모를 부릅니까? 그죠? 예, 좋은 일이 나오면요. 뭐, 알아서 나갖고 뭐, 상장만 들려줘서 보내면 될 것이지. 보통은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지요. 뭐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그죠? 안 그러면 심각한 사고를 쳤다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엄마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불현듯이 학교에 나타난 엄마처럼 나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출현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뒤섞여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8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은 아브라함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사람 셋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의 정체를 처음부터 눈치챈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나그네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아볼 것 같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 오래전 교회에서 같은 팀원들과 이 주말마다 그 여의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못 탔는데 우리 팀에 아주 잘 타는 누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프로였어요. 예. 뭐이 누님이 우리 팀원들 참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성경은 잘 모르셨지만 인라인 스케이트는 참 좋아하셔가지고 예. 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 금세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 청년들을 이끌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누님은 이 돈도 많아. 예. 그래서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는데 사회생활 경력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여의도 증권에서 다녔는데 아, 소위 잘 나간다는 그 골드 미스였습니다. 우리 팀원 전체를 다 먹여주셨어요. 예, 그분이. 예,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만 주셨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이래 먹여주셨습니다. 예, 단기 선교 간다는데 돈 모자라고 하면은 막 이런 몰래 등록 다 시켜주고 뭐 거의 진짜 왕촌으로 다 하셨어요. 이날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거의 뭐 매일 토요일마다 탔으니까요. 그 이제 여의도에서 한강 고수부지 쪽으로 쭉 나가는 그 이제 라인 타고 이제 쭉 나가는데 이 누나가 갑자기 이제 뒤에서 이제 쭉 따라오다가 이렇게 앞질러 가면서 야 방금 그 연예인 지나간 거 봤냐 하는 겁니다. 연예인 지나간 거. 아, 이름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아, 탑 클래스 연예인이었어요. 예. 자, 뭐 루머를 말하진 않겠지만요. 저도 봤어요. 이제 물론 연예인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야구 모자 푹 눌러 쓰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제가 야 머리 작은 사람이 그 모자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다 연예인 같지만 안 믿었습니다. 이 누님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맞다고. 아, 딱 보면 그걸 모르냐고.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주 비싼 내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길 것을 확신했고 또는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내기를 했어요. 그 뭐 이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인라인 타고. 예. 여러분 정말요 이 내기 같은 거 할 때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 세상 무서워요. 예. 며칠 뒤에 그 연예계 뉴스가 났는데 이 탤런트 그 모모 씨 열애설 일어난 겁니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수차례 목격담. 날짜가 맞는 겁니다. 야 내기를 이기고 지구를 떠나가지고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냐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었거든요. 왜 내가 왜 그걸 못 알아봤을까?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기 많은 가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알죠? 예,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자기 혼자 막 지하철 2호선 타고 다니면 셀카를 찍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 주변의 아줌마 아저씨들 표정을 보면요, 아 그냥 웬 외국 아가씨가 한국 여행 와갖고 신나게 사진 찍고 있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가 있었지요. 그 세계적인 부원대 만수르 알죠? 우리 거기 맨체스터 시티 그 구단주입니다. 그죠? 그 만수르도 아니고 만수르의 처남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 딸랑 데리고 막 경복궁도 다니고 서울 구경 다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냥 이 중동에서 온 청년이 막 여행 다니다 보다 싶었는지 막 신경도 안 씁니다. 이 사람 대충입니다. 대충 추정하는 재산이 2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희 씨보다 좀 많습니다. 그죠? 이 오일머니라는 게 정확히 추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사람보다도 부자인 셈입니다. 나는 나하고 동갑이에요. 아주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예. 이 경복궁에 포졸 차림을 하고 문지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알바생과도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그 청년은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막 어디서 중동에서 놀러 온 사람이거니 하고 찍었겠죠. 그죠? 18장 1절과 2절은 마치 이런 상황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셋을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제 옆을 지나갔는데 저는 그 연예인이 탑클래스 연예인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그 알바생은 그냥 웬 중동에서 온 관광객이니 하고 그냥 포졸 차림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이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도 너무 이런 적나라한 현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 신약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그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이지요. 그죠?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맨 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자기가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 장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같이 지금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찍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이건희 씨하고 뭐 사진을 찍을 기회라도 있습니까? 뭐 그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옆에 사진 찍고 있는데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상태는 부지중, 즉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크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떡하니 나타나면은 야 나는 이거 하나님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큰 착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한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저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설마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이 벌건 대낮에 저렇게 다니겠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타난 적이 있을 수 있겠지요. 뭐 굳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해서 내가 꼭 알아보라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도 사실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알아볼 방도는 거의 없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되게 신경을 쓰고 사람을 대하지만 때때로 우리 교회에 몇 번씩 출석한 분을 못 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1절과 2절에 나타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만큼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에 결국은 무언가를 눈치채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지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처음에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도요 처음에 뭐 못 알아볼 수 있지요. 예. 아이고 설마 이 뭐 지하철에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겠어요. 선글라스 모자 뭐 이래 쓰고 있으면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알 바가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랬지요. 처음에 그 모습만 본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말을 썼게 되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가끔씩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요즘 인기 많은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시골이나 어르신들 많은 곳에서 아마 이렇게 신나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20대는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인데 어르신들은 전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상한 연예인들이 자기의 막 히트곡을 즉석에서 불러주면서 막 어필을 합니다. 할머니 혹시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까 아니라면서 막 노래하고 막 춤도 추고 하면서 하지만 이 촌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전혀 못 알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인기 많은 노래고 춤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제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못 알아볼 수 있었다 치자. 그런데 이 모자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눈치 못 채지는 않았을까? 그 말은 즉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끔찍한 상황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내 전공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라 생각했는데 모자를 벗고 한참이나 대화를 해도 하나님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그거는 퇴물이라는 거겠죠. 성경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많은 일들이 젊었을 때 영특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일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라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닌데 모자도 벗고 선글라스도 벗고 한참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들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말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몰랐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새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은 연예인은 알아볼 수 있듯 아브라함 대화 중에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눈치채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람들 보통 우연히 연예인 알아보게 되면 뭘 합니까? 예, 사인 받죠. 사인 받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마주치게 되면요. 여러분 뭘 하실 겁니까? 하나님한테 사인 받을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지만 알아보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면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겠지요. 연예인 입장에서야 성가실 수 있겠지만 길 가다가 우연히 알아본 사람이 사인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무리하거나 기이한 상황이라 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더 비참한 상황이지요. 자기가 연예인인데 하루 종일 번화가를 누비고 다니는데 아무도 뭐 사인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 뭐 인기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인기 없다는 거예요. 아직 비전도 없다는 것이고. 아직은 뭐 연예인으로서 뭐 갈 길 멀다는 거죠. 연예인들에게 모르는 대중들의 사인 요청은 일상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조금만 예쁘고 조금만 잘생겨도 사람들 눈이 돌아가고 힐끔힐끔하기 마련인데 예, 연예인이나 돼서 사인 요청을 못 받는 거 그건 참 비참하지. 이처럼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예인 알아보면 사인 요청하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자마자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점차점차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려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축구선수 알아보려면요. 축구를 봐야 알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메시가 와도 못 알아볼 사람이 있겠지요. 없습니까? 메시 정도 알아봅니까?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제가 한 명은 확실히 알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메시도 못 알아볼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호원도 없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들어오네.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 들어오면 알아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그 사람 경호원 다 떼고 들어오면? 그 이상한 일입니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지요. 왜요?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 여기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면은 뭐 경호원도 없이 뭐 경호원 없다고 해서 그 뭐 못 알아보는 사람이 간첩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그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거기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진 않을까? 제 아무리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고 모자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 꼈다 해도 그래도 교회인데 하나님 못 알아보지는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요. 이렇듯 매주 꼬박꼬박 시간을 지켜서 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서툴기도 하지만 약간은 떠듬떠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세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대화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임을 알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 즉 두 명의 천사를 말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요. 저녁 때에 그날 그 당일 저녁을 말합니다. 그 당일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이때 떠난 두 천사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이 소돔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 22절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소돔에 가지 않고 천사들만 갔는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악한 곳에 머물거나 스치기조차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조차 그런 모습을 보여요. 19장에 보면은 저녁 때 소돔에 도착한 이 두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2절에서 이 롯이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주무시고요. 일찍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합니다. 근데 2절 끝에 보면요. 천사들이 거절합니다. 이 두 천사들도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은 주저합니다. 심지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룻밤 자는 것은 주저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 죄악된 동네에서는 길거리에서 보초 서듯이 밤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이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두 천사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냥 세 사람인지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체를 깨닫고 세 사람 중두 사람, 즉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남은 한 사람,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있게 된 상황이 마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즉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드디어 독대하는 1대1로 만나는 상황이 형성된 것입니다. 두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떠나버렸으니까요.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기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말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장면이죠. 이를 아마 연극으로 꾸민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번갈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본문으로 정리될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상대를 알지 못하는데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우리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래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처음 나온 사람들하고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하고 할 말이 뭐 있어요? 뻔하지. 어떻게 우리 교회 알게 됐냐? 뭐 영국은 어쩐 일인가? 집은 어딥니까? 가족들은. 그러고 나면 할말 없어요. 그냥 고개 받고 밥 먹는 겁니다. 서로 모르니까. 당연한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니 모르는 사람하고 제일 잘 이야기하면서 이 노는 사람들이나 애들이 뭐 모르는 애들, 놀이터 가면은 처음 만났는데 막 지들끼리 재잘재잘하고 잘 놉니다. 조금만 더 크면요. 처음 만난 애들하고 잘안 놀아요. 우리 애 정도만 해도 처음 만난 애하고는 말잘안 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대화도 깊어지게 됩니다. 첫 만남 때는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몇달 지난 뒤에는 물어볼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부탁하지 못했던 일도 세월이 지나면 부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가는 것이겠지요. 물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즉 나중에 사귄 사람이 오래 사귄 사람보다 나은 경우가 반드시 생기고요. 오랜 사귄 사람, 그 최근에 사귄 사람이 옛날 법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즉 시간이 간다고 해서요. 자연스레 건강이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관계가 막 건강하게 서로서로 더잘 알아가고 깊어져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도 참 많습니다. 같이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정에 금이 가는 관계도 있고요. 같이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뭐 깊어져 가기는가지만 사랑이 식어져 가서 막 나중에는 증오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먼저 사귄 자가 나중에 오래 사귄 자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있게 되고요. 오래 사귄 친구가 뭐 방금 막 만난 친구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관계도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꼭 시간이 간다고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혼생활 20년 이상 된 사람이 하는 이혼을 뭐라고 합니까?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예, 20년부터 예, 황혼 이혼에 해당됩니다. 전체 이혼의 33%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년 정도 같이 이렇게 붙어 살았으면 자기 부모랑 살았던 시간보다 길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사실 보딩 갔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시간은 저는 뭐 15년밖에 안 돼요. 그 뒤로는 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2, 3년만 지나면 제 아내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사귄 거지요. 같이 살아온 거지요. 그러니 이거 사실 시간과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황혼 이혼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잘 다니고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다 했는데 청년 때 신앙 버립니다. 아니면 결혼하고 신앙 버려요. 같이 보낸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계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굵직한 사고 치는 것 한번 봐보세요. 초신자가 막 그렇게 막 사고 치는 거 여러분 볼수 있습니까? 잘 없어요. 보통은 교회 좀 오래 다녔다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인간이, 장로라는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케이스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 처음 된 자가 처음 된 위치를 잃지 않는 케이스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한평생 깊은 우정으로 교제하는 관계도 있고요. 일평생을 깊은 사랑으로 유지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처음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명심해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성품을 갖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사실 별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 손흥민 선수한테 가가지고요. 묻습니다. 자기가 얼추 뭐 잘 몰라가지고 뭐 맨체스터 생활 어때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맨체스터는 박지성이지 옛날에. 자기는 런던인데 손흥민 런던이잖아요. 자기에 대해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지요. 며칠 뒤면 뭐 한국에서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죠? 뭐 부모님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이번에 막 아주 비싼 이 영득 대게를 갖다가 좀 보냈습니다. 이래 하면 됩니까? 부모님이 갑각류 지금 알레르기 있는데 그게 비싼 것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좀 뭐 되게 값진 것이든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귀어 온 시간만큼이나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몇 차례 지금 총 6차례에 걸쳐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야 뭐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중보기도의 예로 수십 번도 더 거론되는 본문이죠. 제가 가진 아마 저하고 똑같은 교회 성경 거죠. 보면은 아마 아예 밑에다가 뭐 성경 해설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해서 막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의인 뭐 내용 유명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요. 의인 4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총 6번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10명까지 좁혀진다는 걸. 자, 결론을 다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9장에 나옵니다. 19장 29절입니다. 한 장 뒤인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제가 뭐 긴 말할 거 없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위해서 롯을 소돔에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떠올리사라는 말입니다. 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떠올리셨습니다. 6번에 걸친 기도 50명만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감히 죽기 아레나이다라고 간청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 갈보리 교회를 생각하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